자, 그럼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요한복음 13장을 기반으로 한 참된 제자 감별법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이랑 영상입니다.
네.
이 자료들이 던지는 질문이 이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신앙 공동체가 있을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표지, 뭐랄까 일종의 인증 마크 같은 게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은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기 쉬우니까요.
네, 맞아요. 뭐 예배 출석률이라던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봉사 시간 같은 거요. 근데 이 자료들은 그런 건다 부차적인 거고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오늘은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주목해야 할 배경이 있는데요.
아, 배경요?
네. 이 이야기가 예수의 가르침 중에서도 정말 핵심 중에 핵심으로 꼽히는 다락방 강화, 그러니까 고별 설교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아, 마지막 가르침.
맞습니다. 공생의 막바지에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상황에서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딱 12명의 제자만 따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인 거죠.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하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메시지의 정수가 바로 사랑이라는 건데, 이게 그냥 서로 사랑하면 좋겠어 이런 권면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새 계명이라는 말이 딱 귀에 꽂히네요. 근데 사실 사랑하라는 말 자체는 구약에도 있고 이게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굳이 새롭다고 했을까요? 기존의 사랑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들이 파고드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기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이전의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였다면 이 새로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랍니다.
아.
기준이 나 자신에서 예수로 상향 조정된 거예요.
잠깐만요.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도 사실 뭐 평생의 숙제인데. 기준이 예수처럼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그건, 와, 기준이 거의 무한대로 올라간 느낌인데요? 이건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아껴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 같네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감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된 사랑이니까요.
행동으로 증명된 사랑.
반면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나요?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사랑을 입으로만 외쳤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종교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기와 분쟁을 낳고 해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긴,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면 신의 이름으로 벌어진 전쟁이나 테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새 계명은 그런 형식적인 종교를 넘어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딱못 박는 선언 같은 거예요.
아, 선언이다.
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 제자들의 정체성 그 자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처럼 사랑하는 것의 수준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자료에서 혹시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드나요?
네, 드는데 아마 들으시면 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료에서 가장 극적인 예시로 드는 장면이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대하는 예수의 태도입니다.
가룟 유다요? 자신을 은30에 팔아넘길 바로 그 제자 말인가요?
맞습니다. 예수는 이미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유다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뭐 내쫓거나 망신을 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럴 텐데요.
오히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의 발을 씻겨주고 떡조각을 건네주기까지 하죠.
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중 하나가 내등 뒤에 칼을 꽂으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 심정을요.
정말 끔찍하죠.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와, 솔직히 그건 거의 불가능의 영역처럼 들리는데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뭐할수 있지만, 나를 배신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라니.
그렇죠.
보통 사람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수준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바로 그 이해 안 가는 수준이 이 계명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게 핵심이다.
네. 우리의 사랑은 철저히 조건적이잖아요.
맞아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관계를 맺죠. 하지만 이 장면은 예수의 사랑이 그런 우리의 계산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료에서 인용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받은 사랑,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심지어 원수였을 때 일방적으로 받은 사랑이라는 걸 감조하는 거죠.
자격이 없을 때 받은 사랑.
그래서 이런 통찰까지 나아갑니다. 원수는 갚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없어지는 것이다.
원수는 사랑해서 없어진다? 와, 멋진 말이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어렵죠.
어렵죠.
자료에서도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고기를 구워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던데 선뜻 네! 라고 대답하기가 힘드네요.
그렇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런 엄청난 사랑을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건지 자료에서 혹시 현실적인 출발점도 제시하나요?
네, 제시합니다. 의외로 아주 단순하고 현실적인 곳에서 시작하라고 말해요.
어딘데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네, 온인류를 사랑하자 같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그 사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아, 서로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히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돕기 전에 먼저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내 부모님, 내 자녀.
그리고 매일 얼굴 보는 직장 동료나 공동체 구성원들.
아, 그 관제부터 제대로 하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시험대라는 거죠.
시험대요?
멀리 있는 사람을 막연히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매일 부대끼면서 나의 단점과 약점을 다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와, 그 말씀이 확 와닿네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중요성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는데 특히 교회 같은 신앙 공동체는 정말 신기한 곳이라는 거예요.
신기한 곳이요?
세상은 보통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뭐 취향이 비슷하거나 학벌이 비슷하거나 정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성격, 배경, 기질, 심지어 요즘 유행하는 MBTI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모인다는 겁니다.
하긴 정말 그렇죠. 저랑 정말 안 맞을 것 같은 사람과 한 공간에 있어야 할 때도 많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안 맞는 사람과 부대끼면서 내 기준과 내 감정을 넘어서는 법을 배우는 훈련소가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아, 훈련소군요.
그래서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훈련이라고 자료는 정의합니다. 더 나아가서 현대사회가 겪는 외로움, 우울, 각종 중독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관계의 단절에 있다고 진단하면서요. 그 유일한 해결책 역시 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즉 사랑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결국 사랑이 전부다, 이런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결론이 아주 강력하고 단호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인용하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큰 건물을 짓고 수만 명이 모이고 엄청난 구제 사역을 펼쳐도
네.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함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뭐 성과주의나 결과주의에 빠지기 쉬운 현대 교회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경고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보다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화 하나를 자료에서 소개하는데요. 코리 텐붐이라는 네덜란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아, 저도 들어본 이름인 것 같네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나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던 분이죠.
네, 맞아요.
그곳에서 온갖 고초를 겪고 사랑하는 언니까지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참 뒤에 독일의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 간증이 끝나자 한 남자가 다가와 손을 내밀더래요.
네.
자세히 보니 수용소에서 자신과 언니를 그토록 잔인하게 괴롭혔던 간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와.
그 사람이 당신의 메시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매님,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코리 텐붐 여사의 회고에 따르면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이 들끓었답니다.
그랬겠죠.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 라는 생각이 온몸을 지배했죠. 손을 내밀기는커녕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떠오르더랍니다.
아.
걱정조차 1%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저는 순종의 행동만 하겠습니다. 제 손을 들어 저 사람의 손을 잡게 해주세요.
와.
그리고 억지로 정말 로봇처럼 팔을 들어 그 남자의 손을 잡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요?
자신의 어깨부터 팔을 타고 흘러내려와 상대방에게까지 전해지는 마치 전류하다 같은 뜨거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결단과 행동이 먼저였다는 거네요.
바로 그게 이 자료가 말하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심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세상은 교회의 웅장한 건물이나 뭐 세련된 프로그램, 합리적인 시스템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고 자료는 말합니다. 세상이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런 진짜 사랑,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와 화해가 실제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제자 감별법이라는 자료를 통해 신앙 공동체의 핵심 정체성은 어떤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 사랑의 기준은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기준이고 그 범위는 나를 배신한 원수까지 포함하며 그 출발점은 막연한 인류애가 아닌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도 확인했네요.
네. 긁어지고 우든 곳을 종합해 볼 때 이 자료가 말하는 사랑은 결국 저절로 되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전적으로 신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순종과 결단의 영역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자료의 관점에서 사랑이란 결국 상대방의 짐을 함께 져주고 나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만약 바로 오늘 당신의 삶에서 단 한 사람에게 이 원칙을 온전히 적용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누가 될 것이며 그를 위해 당신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